함께 읽은 시편 42편의 말씀은 시편 전체의 그 묶음으로 볼 수 있는 다섯 권의 어떤 그 시편 묶음 중에서 제2권의 시작을 또 열어가는 그런 첫 번째, 제2권의 첫 번째 시가 되겠습니다. 제2권의 시는 대부분이 이제 다윗의 저작들로 채워져 있는 1권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는데, 다윗의 작품 외에도 많은 다른 시인들의 작품들이 2권에는 또 함께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2권에는 다윗의 시 외에 아삽과 솔로몬의 시가 등장하고 있고요. 또 오늘 함께 읽은 고라 자손의 시도 8편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2권에서도 여전히 또한 다윗의 시가 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시인들의 시들도 많이 또 실려 있는 것들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특징을 가진 제2권으로 묶여진 이 시편 가운데에서 42편을 보면은 표제어에서 낯선 단어들이 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마스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정확한 뜻은 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교훈적인 시, 그리고 묵상의 시, 지혜의 시, 또 능력의 시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이라고 하는 말은 지휘자, 우두머리, 음악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인데요. 이런 특징들, 이런 이제 단어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 이 시편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간절한 호소의 내용들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5절의 말씀인데, 낙심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믿음으로 행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또 믿음의 그런 신앙의 갱신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데, 뼈를 찌르는 그런 아픔과 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도우심을 구하는 호소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11절 말씀은 낙심과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면서 다시 신앙의 갱신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고백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시온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시온시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시온시라고 분류되기는 하지만 또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 시가 또 쓰여진 그 저자나 또 그런 배경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조금은 다른 의견들을 보이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어떤 의견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시가 이제 바벨론 포로 당시에 그 고라 자손에 의해서 쓰여진 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끌려간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된 그 슬픔과 나라를 잃은 절망을 시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는 이 시를 남은 자들의 시편이다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나오는 구절입니다. 포로로 머나먼 그 타국으로 끌려간 거의 2000km나 되는 그 거리에 떨어져 있는 먼 곳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너희의 신이 어디 있는가 조롱을 당하면서 그렇게 멸시받던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고 또 기도로 나아가면서 그 애타는 그런 마음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그런 내용들로서 볼 수 있는 그런 그들의 어떤 현장이 생생하게 또 전달되어지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구절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나 또 이 시편을 전혀 다른 시기로 또 해석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고난당하여서 이리저리 피신하던 중에 시온의 성막을 그리워하면서 이 시를 지은 것이다 라고 또 해석이 되는, 그렇게 해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시온을 떠나서 이리저리 피신하던 그때를 또 생각하면서 이 시를 보면 또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또 보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라는 고백들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다윗이 그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배신당하여서 쫓김을 당하던 그때를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반역을 하는 그 무리들,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던 그 신하들이 어느 순간 돌아서서 자신에게 칼을 찌르는 듯한 말로써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반역을 하는 그런 그 예전에 충직스러웠던 그런 신하들의 그 모습과 그 말들을 들었던 그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이 꼭 다윗이 고백하는 시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편이 더 정확한 이 시의 배경과 저자에 대한 그런 설명인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시를 고백하고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시인의 상황은 그 어떤 상황보다도 어려움에 처했던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경에서 정말 더 견디기 어려웠던 그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사랑 때문에 그는 더 조롱당하는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외로운 싸움을 스스로 홀로 감당해야만 했던 그 어려움들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섬기고자 했던 그 이유 때문에, 그 아름다운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그 어떤 그 아름다운 결단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더 조롱당하고 더 뼈를 찌르는 그 아픔의 말들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더 외로운 현장에서 스스로 홀로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견뎌야 하는 그런 일들이, 큰 번민들이 그에게 많은 큰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시인은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찾으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갈망으로, 그 뜨거운 갈망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아주 유명한 시편의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사슴과 신의 물의 그런 표현인데요. 이 둘의 관계는 아주 특별하다고 합니다. 사슴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유난히 그 물을 자주 섭취해야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슴이 갈증을 해결하고자 할 때는 아주 열정적으로 그 샘물을 찾아서 다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광야의 환경 속에서 그가 이 샘물을 찾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자신의 어떤 그 기력이 다할 때까지 그 물을 찾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근성으로 정말 간절하게 그 샘물을 찾아 물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열정으로 그 모든 힘을 다할 때까지 샘물을 찾아 나서는 동물이 바로 사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내는 그 샘물을 얻지 못할 때는 본능적으로 그 땅을 앞발로 땅을 그 파기 시작을 하는데 그 물이 얻어지지 못하면 그 기력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물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마침내는 쓰러져 죽음을 맞이하는 그 동물이 사슴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인은 그와 같이 간절하게 자신의 생명과도 맞바꿀 만한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있는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향하여서 스스로 그 진리를 붙들 수 있도록 명령하고 있고 또 새 소망을 품도록 선포하면서 그 힘있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심을 붙잡아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반복하여서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그 모든 위기를 또 감내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먼저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선포하고 있고요. 11절 말씀에서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이 더 아름답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더 힘이 되는 기도와 선포로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이 시편을 고백하는 그들의 어떤 선포와 그들의 삶이 믿음의 반대 정신으로 그의 삶 가운데서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을 당당하게 맞서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현실은 여전히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점점 더 악화되고 조롱은 더욱더 심해지고 핍박이 더 커져갈 때에 그들은 여전히 찬송하기를 선택하고 있고 여전히 소망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두기를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 나타날 것을 선포하면서 그의 불안한 마음에 호통을 치고 또 간절한 호소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간절함과 이런 간절한 소망과 열정이 이 시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지게 되었고 또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아름다운 시편으로 그렇게 들려지게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기 때에 그들이 겪었던 삶을 한번 묵상을 해보면요. 다니엘이 겪었던 그런 삶의 어떤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결단하고 기도로 나아갔던 그런 모습이 이 시와 많은 부분에서 또 공통점을 갖고 이해되는 부분들을 많이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어떤 삶 속에서 또 다니엘의 정적들이 모략으로 다가와서 그가 이제 생명을 또 잃어버릴 수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는 큰 위기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아차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략에 걸려들 것을 알면서도 그는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주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그 다니엘의 기도와 결단을 생각해 본다면 이 시편의 내용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고백되어졌는지를 쉽게 또 생각해 상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도 연약한 한 사람의 그 인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모든 상황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들은 충분히 그의 마음과 정신을 어지럽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모든 시험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갔던 것이죠. 시편 42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5절과 11절의 고백은 다니엘의 그 모든 상황들을 또 잘 설명해주는 또 다니엘이 충분히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것이라고 또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찬송과 기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믿음의 반대 정신으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대어서 마음을 다잡고 신앙의 중심을 지켜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또 이 모든 것을 도우시기에 충분한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가. 위태로운 그 순간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신앙의 아름다운 결단이 이 시편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에게도 능력의 기도로서 또 함께 주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한 도우심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위해서 오늘 이 42편의 고백으로 나아갔던 시인처럼 믿음의 반대 정신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또한 이 세상이 도전해오는 모든 시험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와 또한 그 결단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종들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시험은 더 큰 파도처럼 거세게 나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욱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 사모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다해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능력의 손길로 지키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아름다운 고백처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포하시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